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설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탓에 올해는 예전처럼 뭐 민족 대이동 이런 것도 좀 없을 것 같고 예. 여러 가지로 설 풍경도 좀 달라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설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네. 분들이 이제 지역을 내려가시게 되면 지역에 감염이 별로 없었던 곳들에 코로나를 신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역당국이 바싹 잡자. 그래서 이동을 하지 말자 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설의 전통 문화를 그냥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고 네. 단절하고 가족들끼리 모임도 없애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러기가.
온라인으로라도 네. 개인 그 인터넷 소통망으로라도 세배를 드리자 이런 문화 또 성묘도 인터넷 네. 안에서 좀 해보자 이런 문화들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의 풍속들 네. 다시 한번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을 하고 설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네. 명절이었는지 되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쵸. 그런 거 기억하면서 좀 한번 네.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 자 오늘 이 되찾은 지 얼마 안 되는 소중한 명절 설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주실 텐데 자 근데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설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되찾은 지 얼마 안 된다고? 어떤 일인가요?
예. 1896년에 네. 고종 황제 시절에 태양력이 도입이 됩니다.
예.
이러면서 주변에 특히 친일파들이 계속 네. 설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궁에서는 1월 1일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날 행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설 그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음력 그대로 또 설날에 맞춰서 또 우리의 고유의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자주성을 지켰던 건데 고종 황제가 승하한 다음에 순종이 즉위를 해요. 그리고 을사오적 중에 대표 이완용이
네.
1907년에 설과 관련된 행사를 전부 폐지하라고 진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라집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을 때 네. 일제당국은 우리 설날을 구정이라고 하면서 이중과세하지 말라고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요. 음력 설날을 타파해야 될 네. 구습으로 이미지를 만들려고 이게 도장을 찍어 네. 낙인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구정 그러면 이거 옛날 거야? 없애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낙인을 찍은 거죠.
아직도 구정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꽤 계신데 네. 뭐 이번 기회에 그냥 설날 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신정은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느낌을 그렇죠. 주기 위해서 붙인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 네. 일제강점기 때 자신들의 양력 시간 체계에 맞는 양력 설을 이제 새롭고 진취적인 의미에서 신정이라고 네. 불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네. 이 설날을 탄압했냐면 구정을 폐지한다는 명목으로. 설날에 시험을 막 봤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는 무조건 조업을 할 것을 강요했어요. 네. 1938년에는 음력 사용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설날에도 평소처럼 일하고 수업하라고 강요하고 특히 방앗간을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네.
아무리 탄압을 해도 설을 지켜야 된다는 그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방앗간 앞에 긴 줄을 서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앗간을 조업 금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래떡을 못 예. 만들게 하는 탄압을 합니다. 이게 가래떡 탄압입니다. 예.
네. 자, 지금은 뭐 가래떡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는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아픈 역사가 또 있었네요. 자, 동요 반달로 유명한 윤구경 작곡가가 설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가사가 뭐 북쪽에서도 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따 한번 불러주시죠. 그런데
예.
이 일제 탄압을 가사에 담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이게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지금
네.
까치까치 설날이 어저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설 전날은 섣달 금음날이잖아요.
아.
그러면 섣달 금음날은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지만 액이 가득한 날이고.
네.
이제 할로윈 개념의 서양에서는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이고
예, 말씀해 주셨었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귀신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섣달 금음날에는 몸조심을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까치 시작의 설날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네. 이제 뭐 설들이 있습니다. 이걸 까치 설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네.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사실은 좀 억지스럽거든요 해석이. 자, 까치는 아침에 기란 손님이 오시는 걸 알리는 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제가 섣달 금음이라서 애기 가득한 날이었는데 네. 그때 까치가 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설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의미를 가사에 담은 거죠.
자,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또 우리가 오랜 시간 설날을 제대로 지키지가 못했죠.
맞습니다. 광복 이후에 들어선 이승만 예. 정권은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미국식 문화를 좋아했고
아, 그래요.
이제 기독교적인 네. 전통을 좋아해서 성탄절을 휴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반발하니까 부처님 오신 날도 네. 휴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설날은 휴일로 안 만들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양력설을 3일 연휴로 지정을 합니다. 1985년에 네. 드디어 설날이 처음으로 이제 공휴일 지정이 되는데 이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었는데요. 예. 85년도에 사실 사회를 많이 유화 조치라고 해가지고 많이 문화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데
네.
그때 민정당 당시 이제 여당이죠. 여당 측에서 강력하게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래서 네. 마지못해서 공휴일로 받아들이면서 민속의 날이란 이름을 씁니다.
민속의 날이요?
아니 설날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민속의 날이라고 네.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또 있었네요.
솔직히 네. 24절기 모두가 민속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87년에 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이르러서야 네. 그래서 89년 음력 1월 1일서부터 설날이라는 이름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네, 왠지 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설날에는 실제로 의미 있는 풍속이 참 많죠.
그럼요. 설날은 한 해를 네. 시작하는 새롭고 뜻깊은 날인데 이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뭡니까? 떡국이죠. 근데 우리 사회자께서는 떡국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완전 좋아합니다.
칼로리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떡국 예. 먹고 나이 한 살 먹고 예. 너무 행복해요.
네. 우리 민족이 농경 민족이잖아요.
네.
그러면 농사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물이 뭐냐면 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쌀로 가래떡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쌀이 풍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사상에 떡을 네. 올리는 건 그야말로 올해 참 풍년이 들어서 이렇게 가을 거지를 많이 해서
네.
저희 쌀이 있습니다. 이런 걸 조상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음식이 사실 가래떡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가래떡을 제사상에 올리면 또 뭘 기원하게 되느냐. 올해도 잘 조상님께서 도와주셔서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네.
그 차례상에 올렸던 거를 그거를 가족이 전체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수평한 그런 관계들이 네.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남자들만 먹는 게 아니라
네,
또 어른들만 먹는 게 네. 아니라 다 같이 나누면서 한 해 동안 무병무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자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떡국을 먹어야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린아이들은 네. 뭐 떡국 여러 그릇 먹으면 나이가 빨리 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뜻깊은 지혜가 숨겨져 네.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 떡국 이야기 나눠봤고 이 한복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북한 여러분들도 설빔을 입는 걸 보면은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설빔 입고 세배하고 연 날리고 하는 설 풍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네.
우리 전통의 어떤 그 지혜가 숨겨져 있는 말이거든요. 일단 설빔, 설날에 입는 옷입니다.
네.
근데 이 설빔을 왜 그 입었을까요? 흔히들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묵은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미리 옷을 마련해놨다가 네. 새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과학적으로 본다면 예전에는 옷을 갖다 그렇게 장만을 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쵸.
기껏해야 네. 몸이 자라게 되면 이제 그 몸에 맞춰서 특히 새로운 옷을 꺼내 입게 네. 되는 건데 그 새로운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대단히 바람직하고
네.
실제로 그 옷들 같은 경우들이 1년 동안 아무리 빤다 그래도 세탁을 한다 그래도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한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려면 정말 잘 지은 깨끗한 네. 건강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해 첫날에 미리 마련해놓은 새 옷을 입힙니다.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아, 새 옷이야 네. 이러면서 입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설빔은 그래서 빈부, 귀천, 남녀노소 없이 살림 형편에 따라 마련을 했어요.
네.
한 계절을 엄마가 열심히 만듭니다.
네.
그래서 자식들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미리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서 입혀야 되니까
네.
미리 치수를 재놔도 늘 한 마디 정도
네.
손가락으로 한 마디 정도를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크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짓는 그런 지혜가 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그런 바람이 한과 함께 더불어 이 설빔에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한복, 댕기머리, 고무시 이런 아름다운 옷들을 이렇게 입혀주고 하는 게 꼭 아이들이 곧 미래다 이런 인식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북한에서 우리랑 똑같이 지내는 게 설빔 입히는 거하고
네.
세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 날리는 건데 자 세배는 그럼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많은 이웃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건데
네.
그러면서 아이들은 세뱃돈 받는 재미로 하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이 여러 어른들이
네.
덕담을 내주는 게 핵심입니다. 세배의 핵심은 덕담을 듣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덕담.
예. 이 덕담을 통해서 네. 그 어른들이 나름대로 발견한 지혜를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죠. 후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아이들을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맞추고 그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살면서의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는
네.
거. 그게 세배의 참 의미고요. 그리고 연은 연에다가 모든 액을 담아가지고
네.
끊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기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설날의 풍속들 보면
네.
미래 세대에 대해서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애초에 섣달 금음날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광기가 내려오니까 신발을 감춰둔다.
네.
생각을 해보면 그 신발을 감추는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고 싶은
네.
마음이고 또 추운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다 이제 신발을 넣어놓고 입고 그러면 따뜻해지잖아요.
그쵸.
그걸 설날 아침에 신고 세배를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지혜들이 다 들어가
네.
있는 거라서 결국은 설날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날이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날이다. 이런 생각들을 어르신들이 좀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설날에 세배하러 오면 꼭 잘 받아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설날에 이 복조리
네.
또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새해를 맞아서 복을 빌고 액을 쫓는 설 풍속 중 대표적인 건데
네.
복조리 장수들이 예전에는 섣달 금음날 자정이 딱 지나자마자
네.
복조리 사세요 뭐 이러면서 다녔어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봤습니다.
복조리를 산 적도
예.
있는데
아, 그래요?
실제로는 1년 동안 필요한 그 복조리를 사서 집안에 걸어두고 있다가
네.
뭐 심지어는 밥을 지을 때 이제 이걸 사용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다르면 새 복조리를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복조리에 보면은 그 쌀알은 걸러지고 그 예전에는 쌀과 겨들이 같이
네.
섞여 있었잖아요. 겨들은 밑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과 복은 안으로 드리고
네.
또 안 좋은 것들은 바깥으로 낸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네. 설날에는 윷놀이도 많이 하잖아요.
윷놀이도 원래
예.
그 제액 초복의 문화에서 나온 건데
네.
유츠는 원래 점을 치는 누구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예. 기룡화복을 미리 점을
아,
쳐보는 거여서
던져가지고.
예. 예. 거기서 이제 놀이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어떤 삶 속에
네.
복을 바라는 마음을 이제 이렇게 일상의 놀이로 바꾼 것이고
네.
연 날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을 띄워서 멀리 날려보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기차기는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 제기차기라고
네.
보면 다리가 튼튼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추운 날씨에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옛날은 이 제기차기가 얼마나 좋은 그런 작은 그런 공간에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것이고 투어 놀이 같은 경우는요. 인내와 끈기, 집중력을 키우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세시 풍속에는 의미가
네,
있다는 사실을
그러네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설의 의미와 역사, 설 풍속, 민속놀이 의미까지 좀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설이 더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아무쪼록
네.
우리 평론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지나서도 또 뵙겠습니다.
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